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지난 2013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병력이 터키 국경에서 25km 떨어진 전략 요충지 알레포까지 진격했습니다. 현재 정부군은 알레포를 포위하고 반군들을 섬멸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과 반군 지휘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계속 압박해 반군 진영이 혼란에 빠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정부는 러시아 전투기들이 공습과 전투로 피난민이 6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는 이들 시리아인들이 시리아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연구기관인 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군사력균형 2016 보고서에서 미국 국방예산이 약 6천억 달러 규모로 다음 순위에 오른 14개 나라의 국방예산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예산 부문에서 2위는 중국으로 중국의 지난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약 1,4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세계 전체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방비는 아시아 전체의 국방비의 약 41%를 차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9일 국가 규모의 사이버 보안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이버상 위협이 미국의 경제와 국가 안보에 가장 심각한 위협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이버 보안 국가 행동 계획으로 이름 붙여진 이 계획은 사이버 공격에 대해 미국 정부가 조직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겁니다. 이번 계획은 사이버 안보와 관련된 연방정부 예산을 약 190억 달러까지 늘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 월스트리트 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사이버 안보 국가 행동 계획에는 연방정부의 전산망을 전면적으로 고치는 데 필요한 기금 3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박 대통령에게 미국은 한국과 연대하고 있고 영내 다른 동맹국들을 방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등 강력하고 단결된 국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 달러가 넘는 201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9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에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 소탕작전에 필요한 전투 예산으로 75억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청정교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입 거래 시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 밖에 암치료를 위한 연구사업과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재정지원금도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390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연간 예산 적자 규모가 다시 5천억 달러를 웃돌 전망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같은 예산안에 대해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공화당은 거부하는 뜻은 분명히 밝혔습니다. 9일 아침 독일 남동부 바바리아주에서 승객들을 태운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적어도 9명이 목숨을 잃고 약 10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독일 뮌헨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온천지역 바드 아이블링 근처에서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독일 교통부는 사고 열차가 모두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구조대는 사상자들을 열차 잔해에서 꺼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두 기관차의 기관사와 차장이 모두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안녕하십니까. 2월 10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한반도 관련 주요 소식입니다.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North Korea carried out its fourth nuclear test, claiming it was a hydrogen bomb, but the yield was too low for it to have been successful test of a stage.
미 한일 세 나라 정상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유엔 안보리와는 별도의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이 일제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고 대북 제재 법안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수소폭탄 핵실험에 성공했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미 국가정보국장이 밝혔습니다. 또 미 국방정보국장은 북한 정권이 지도부 보호 등을 위해 지하시설을 계속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정보당국 수장인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과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이 9일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미국의 국가안보에 대한 전 세계 위협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청문회 발언과 서면 보고서에서 지난달 6일 실시된 수소폭탄 실험이 성공했다는 북한 정권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 carried out its fourth nuclear test, claiming it was a hydrogen bomb, but the yield was too low for it to have been successful test of a staged thermonuclear device.
북한의 핵실험 결과를 계속 평가하고 있지만 지난달 실험은 저위력 실험으로 일반적인 핵 융합 장치의 성공적 실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설명입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어 북한이 2013년에 공언한 대로 원자로 재가동 등 핵시설을 계속 확대해왔다며 몇 주 또는 몇 달 안에 원자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능력과 관련해서는 이동식 대륙간 탄도미사일 KNO-8을 실전 배치하기 위한 초기 조치들을 이미 취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지난해 분석을 되풀이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7일 실시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에 작성돼 추가적인 평가는 없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올해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계속 미국의 국익과 동아시아 안보 환경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확산 위협과 관련해 휴대용 방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worry frankly about more mundane things like manpads which the North Koreans produce and proliferate.
북한이 생산하고 확산시키는 휴대용 방공 미사일은 항공기들의 중대한 위협이며 특히 중동 지역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휴대용 방공 미사일은 낮게 비행하는 항공기를 표적으로 소수의 인원이 운용하는 휴대용 무기입니다. 특히 가격이 저렴하고 사용법이 쉬워 테러 단체들이 민간 항공기 테러 공격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우려돼 왔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서면 보고에서 북한 지도부에 대해서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은이 집권한 뒤 숙청과 처형, 잦은 지도부 교체를 통해 유일 지도자와 최종 결정권자로서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소니 영화사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지난해 비무장지대 목함줄의 도발, 4차 핵실험 등 도발적 위협 행동으로 국제사회에 계속 도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클래퍼 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이 군사력 증강 비용을 어떻게 충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중국에 대한 광물 수출 수익을 가장 큰 수입원으로 지적했습니다.
Well, their primary trading partner, of course, is China by far. Probably 90% of their trade. The biggest single export.
북한 전체 교역의 90% 정도가 중국을 통해 이루어지고 특히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연간 수익이 미화로 12억 달러에 달한다는 겁니다. 클래퍼 국장은 하지만 추가 내역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정책 변화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나라는 의문의 여지 없이 중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빈센트 스튜어트 국방정보국장은 보고서에서 북한의 지하시설 확장을 언급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스튜어트 국장은 북한이 지도부와 군대의 주요 방어시설을 보호하고 강화하기 위한 지하시설 건설과 활용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특수전사령부의 박성만 육군소령은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군사학술지에 미군이 전시에 대비해 북한의 지하 군사시설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박소령은 특히 김정은 제1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가 비상시에 이용할 갱도 비상통로를 파악하고 평양 밖으로 도피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추적해 이를 저지할 방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박소령은 이와 관련해 한미 두 나라 군 간부들이 북한 지하시설에 관한 교육을 받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은 미군의 최신 지하시설 파괴용 폭탄, 벙커버스터와 관련 신무기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사일 기지 등 여러 곳의 지하시설을 추가로 건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뷰이 뉴스 김영권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어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통화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 차원의 제재와는 별도의 대북 압박 조치를 취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9일 오전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잇따라 전화를 받고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협의를 가졌다고 한국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미한 두 정상은 전화 통화에서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가 채택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안보리 결의와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에서의 다양하고 강력한 대북 제재와 압박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으로 미국뿐 아니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라며 미국의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에 이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를 감행했다며 이는 국제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서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북한의 핵 경제 병진 노선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깨닫도록 국제사회가 단합된 의지로 필요한 구체적 조치들을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아베 총리와의 통화에서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북한이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최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내용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별도로 양자와 다자 차원의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의 제재와는 별도로 일본 정부의 독자적 제재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한일 세 나라 정상들이 유엔 안보리 제재와는 별도의 제재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조 체제를 강화하는 한편 중국에 대한 압박 효과도 노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입니다.
안보리 제재에 대한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미 3국의 별도의 제재 협조하고 볼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그 제재의 미온적인 중국에 대한 간접적인 압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의 4차 핵실험 한 달 만인 지난 5일 이루어진 박근혜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관련 당사국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큰 틀을 바탕으로 현재 정세에 냉정하게 대처하기를 희망한다며 제재 일변도의 대북 조치엔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미한일 세 정상이 양자와 다자 차원의 대북 제재 합의함에 따라 어떤 제재 조치가 나올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이 포함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이 지난달 28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올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본도 2014년 5월 스톡홀름 합의에 따라 완화됐던 대북 송금 보고 의무 등을 다시 강화하고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간부의 방북 금지와 금융자산 동결 대상 확대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은 현재 500명까지 체류 인원을 축소한 개성공단에 대한 추가 조치를 포함해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혀 상황에 따라선 공단 폐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을 겨냥한 군사 공조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한 양자 차원에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양국의 합동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연습 강화 등의 포괄적인 군사 공조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안들을 위배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을 거듭 확인하면서 미국은 동맹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통일된 대응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강력한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촉구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문제에 대해 대응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추가 대응으로 단독 제재나 과거 북한 정권의 자산을 동결했던 방코델타 아시아식 제재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미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조시 어니스트 백악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강력한 국제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미북 간 교류가 거의 없거나 이미 제한돼 있어 추가 단독 제재에는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밝히고 미국 정부가 단독으로 부과하고 있는 대북 제재는 현재 115개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The United States is currently sanctioning 115 North Korean related targets.
54개 기관과 개인 61명 등 총 제재 대상이 115개에 달하고 대북 교역마저 수입은 전면 금지, 수출 또한 대규모로 제한돼 있어 제한이 많다는 겁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이런 배경 때문에 국제사회와 긴밀한 공조를 통해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니스트 대변인은 특히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은 단호하다며 중국과도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계속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bviously, we've been engaged in a number of private conversations with them about what an appropriate response would be, including between President Obama and President Xi.
미국은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 등 여러 차례 중국과 적절한 대응 방안에 대해 협의해 왔다는 겁니다. 미 국무부도 중국이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연이은 도발에 대해 양자적 다자적 압박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We've said before that we look to China to use that leadership and to use their influence to leverage as best they can bilaterally.
존 커비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이 역내 지도력과 영향력을 최대한 잘 발휘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케 하고 더 나아가 유엔 등을 통해 북한의 책임을 물리는 국제적 대응 방안에도 의미 있고 생산적인 기여를 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북한과 국경을 맞대고 무역 거래를 하면서 북한 내부에 독특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역내 강국이자 지도국인 만큼 북한을 압박하는 데 제 역할을 해달라는 주문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국제사회가 유엔을 통해 제재를 포함한 보다 강력한 대북 조치를 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은 중국이 여기에 충분히 협력하는 동반국이 돼줄 것을 계속 촉구해 왔음을 상기시켰습니다. 국제사회가 단합해 북한의 책임을 물리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이것이 미국이 중국에 기대하는 바라는 설명입니다. 커비 대변인은 중국이 북한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채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적극 시행하는 노력에 동참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중국의 설 연휴에 맞춰 발사를 강행한 건 중국의 뺨을 때린 것으로 여겨진다며 중국은 이 같은 북한의 행동에 깊이 우려하고 있고 그럴만하다고 지적했습니다.
China is and has every right to be deeply concerned about what the North is doing. And this missile launch on the weekend of the new year.
커비 대변인은 유엔에서 대북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지만 아직 이를 이행할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존 케리 국무장관과 왕이 외교부장의 지난달 회동을 상기시키며 북한의 행동에 책임을 물려야 한다는 것과 보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데 중국도 동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두 나라 간 의견이 완전히 일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상하원 의원들은 일제히 북한의 로켓 발사를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특히 상원 의원들은 이번 주 대북 제재 법안의 전체 회의 통과를 자신하면서 대통령의 신속한 서명을 촉구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의회 상하원의 중진 의원들이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해 잇따라 강한 비난 성명을 냈습니다. 의원들은 또 오는 10일 상원 전체 회의에서 심의될 대북 제재 법안의 조속한 처리와 발효, 미사일 방어 능력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은 7일 CNN 방송에 실린 북한 조력자들을 제재하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북한의 4차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중요한 기술적 진전을 의미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코커 위원장은 이번 주 상원이 하원에 이어 대북 제재 법안을 통과시켜 강력한 초당적 메시지를 전할 것이라며 수주 안에 발효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으로 명명된 이 법안이 북한 불량 정권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강력한 일련의 정책 수단을 행정부에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벤 카딘 의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국과 동맹국들의 국가 안보에 명백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 계류 중인 대북 제재 법안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공화당의 코리 가드너 의원은 북한이 4차 핵실험을 하고 곧이어 미사일 발사를 했다며 바락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정책을 되돌리고 북한에 제재를 가하기 위해서 신속히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법안의 또 다른 주요 발의자인 민주당의 로버트 메넨데스 의원은 상원이 북한 제재 법안을 신속히 통과시키고 하원은 이에 동의하고 대통령은 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가 북한의 위협에 진지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면 이 법안이 담고 있는 제재 사항들을 유엔도 채택하고 유엔 회원국들이 모두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마크 커클 상원 의원은 북한이 핵실험과 로켓 발사를 강행하면서 국제사회의 기준을 완전히 무시하고 미국과 동맹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핵무장한 북한과 이란의 핵 위협은 명백한 위험이고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톰 코튼 상원 의원도 호전적인 도발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고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며 아시아의 동맹과 확고한 태세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화당의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미국은 북한의 호전적인 독재자로 인해 겁먹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은 계속해서 미사일 방어 능력에 올바른 투자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케빈 맥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는 이번 로켓 발사를 포함해 일련의 북한의 행동에 행정부가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하원에 이어 상원도 이번 주 대북 제재 법안을 심의하는데 대통령이 이 법안에 조속히 서명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테니 호이어 하원 민주당 원내총무는 성명에서 북한이 첨단 탄도미사일과 우주기술 개발을 중단하도록 국제사회가 단결해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이를 위해 지체 없이 결의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러시아, 이란 이외에도 미국에 대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준다며 대통령이 이런 위협에 대해 전략을 짜고 맞서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 전략군 소위원장도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미사일 방어 정책을 생각하면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은 더 심란하다며 하원 전략군 소위원회가 초안을 마련할 내년도 국방 숙권 법안이 미사일 방어 체계를 재건할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의 에드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김정은 정권이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위협하는 호전적인 행동을 또다시 취했다며 이번 도발은 잔인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려는 자신의 법안을 발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로이스 위원장은 지난달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대북제재법 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공화당의 매트세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불과 몇 주 만에 위성 발사를 가장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할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의 무모한 행위에 적절한 대응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미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한국 배치가 최대한 빨리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가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란 설명입니다. 천일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방부의 피터 쿡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We feel confident we have the capabilities to deter the North Korea threat from posing a threat to the United States.
쿡 대변인은 미군은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미 본토와 동맹국들을 억제할 능력에 자신이 있다며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가 미군을 놀라게 한 건 전혀 없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But there's nothing about this test that surprises us.
미사일 발사가 지역을 더욱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대해서는 성공했을 수 있겠지만 미군을 놀라게 한 건 없다는 겁니다. 쿡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기술 개발이 과거에 비해 두드러진 진전이 없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쿡 대변인은 이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nd I think, Bob, without getting into a timeline, again, we'd like to see this.
쿡 대변인은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는 오로지 북한의 위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이 다층 방어 체계가 한국의 기존 미사일 방어 능력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는 대기권 안팎에서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미사일 방어 체계로 다양한 사정거리의 미사일을 상승과 중간, 낙하 단계에서 모두 요격할 수 있습니다. 미군 당국은 특히 사드의 방어 범위가 최신 하층 방어 체계인 패트리엇3보다 훨씬 넓고 적의 비대칭 전력 움직임을 조기에 포착해 억제력을 크게 높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미국과 한국은 앞서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었습니다. AFP 통신은 7일 익명의 미군 관리를 인용해 사드 배치 명령이 내려지면 2주 안에 배치가 완료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VOA 뉴스 천일교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7일 쏘아올린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에 대한 기술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사실상 동일한 발사체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개선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이 7일 발사한 장거리 미사일 광명성호의 1단에서 3단 추진체는 정상적으로 분리됐으며 북한이 지구 관측 위성이라고 주장하며 탑재한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광명성호는 7일 오전 9시 30분에 발사됐고 9시 32분에 1단 추진체가, 9시 33분엔 덮개가 각각 분리됐으며 9시 36분쯤 제주 서남방 해상에서 미사일 탐지 추적 임무를 수행하던 한국 해군의 이지스함, 서해 류성용함의 레이더망에서 사라졌습니다. 1단 추진체와 덮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전 국제기구에 통보한 예상 낙하 지역으로 떨어진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입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은 09시 32분경 장산곶 서방에서 1단이 분리되었으며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 2단 추진체 분리 전 레이더상에서 사라져 2단 추진체의 분리 시점과 낙하 지역은 정확히 식별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군 당국은 2단 추진체의 낙하 지점을 북한 동창리에서 2,380km 떨어진 필리핀 루손섬 동쪽 해상으로 추정했습니다. 광명성 4호의 궤도 진입 시간은 발사 후 9분 29초로 추정됐습니다. 앞서 북한 관영 조선중앙TV는 지난 7일 광명성호 발사에 완전히 성공했다며 광명성 4호가 발사 9분 46초 만인 오전 9시 39분 46초에 위성 궤도에 진입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운반 로켓 광명성호는 저체 105 2016년 2월 7일 9시에 평안북도 절산군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발사되어 9분 46초 만인 9시 09분 46초에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4호를 자기 궤도에 정확히 진입시켰다.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단 추진체가 분리 직후 폭발해 270여 개 파편으로 낙하한 데 대해 한국 국방부는 한국 측의 추진체 회수 방지를 위해 자폭장치로 폭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2,000km로 추정됐습니다. 한편 북한이 이번에 쏘아올린 광명성호는 지난 2012년 12월 발사된 은하 3호와 형상이 일치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직경과 길이 비율은 2.4대 30으로 미사일에 탑재된 광명성 4호의 중량은 은하 3호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1, 2단 추진체와 덮개의 낙하 지역 역시 은하 3호대와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광명성호와 은하 3호는 사거리 능력과 탑재 가능 중량도 각각 12,000km, 200에서 250kg으로 같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따라서 2012년 12월 이후 북한 장거리 미사일의 획기적 진보는 없었지만 두 번 연속 탑재체의 위성 궤도 진입에 성공하면서 안정성은 개선된 것으로 한국 군 당국은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 김진무 박사입니다.
두 번의 실험을 성공했다. 그러니까 2012년도에 쐈던 미사일과 거의 똑같은 미사일을 두 번 성공을 했으니까 그 미사일에 대한 신뢰성은 굉장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한국 군당국은 두 번 연속 궤도 진입에 성공한 만큼 구성품의 신뢰성 등은 나아진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발사체의 자세 제어 장치 등은 은하 3호와 같다고 밝혔습니다. 김진무 박사는 하지만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의 전략화에 필요한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은 아직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더 무겁고 더 멀리 갈 수 있는 미사일은 아직도 개발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3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미사일 개발에 큰 진척이 없다.
탑재체인 광명성 4호는 위성 궤도를 돌고 있긴 하지만 신호 송신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광명성 4호가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데 걸리는 시간은 94분 1초이며 한반도는 하루에 4번 통과할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한국군 관계자는 광명성 4호와 3단 추진체가 궤도를 돌고 있지만 3단 추진체는 점차 궤도를 이탈할 것으로 예상되며 광명성 4호엔 위성 궤도 유지에 필요한 추력기가 없을 가능성이 커 궤도 유지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미 전략사령부는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위성이 궤도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략사령부는 8일 북한의 로켓을 통해 발사된 두 개의 물체가 전략사령부의 위성 목록에 추가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두 물체는 광명성 4호와 추진체의 잔해물로 각각 KMS-4와 은하 3 로켓 바디로 명명됐습니다. 북미 항공우주방위사령부 식별번호는 41332와 41333이 부여됐다고 전략사령부는 밝혔습니다. 추진체 잔해물에 은하 3이라는 이름이 부여된 건 전략사령부가 이번에 사용된 발사체를 2012년에 사용됐던 은하 3호와 동일한 모델로 보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의 1월 대북 식량 지원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1% 감소했습니다. 지원을 받은 주민 수도 목표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김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식량계획은 8일 VOA에 지난달 북한 취약계층 55만 8천여 명에게 1,362톤의 영양강화식품을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아시아지역사무소의 실케버 대변인은 이날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이 기간 고아원과 타가소, 소아병 동네 어린이 46만 2천 명과 임산부와 수유모 9만 6천여 명에게 혼합 영양강화식품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6만 4천여 명에게 1,730톤을 지원한 것과 비교하면 21% 감소한 규모입니다. 또 전달인 지난해 12월 71만여 명에게 2,343톤의 영양 지원을 했던 것에 비해서는 무려 42%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계식량계획은 특히 올해 초부터 6월 말까지 매달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수유모 등 취약계층 210만여 명에게 식량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1월 초 수혜자 규모는 지원 목표 대상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은 최근 공개한 대북지원활동보고서에서 예산 부족으로 영양지원사업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식량계획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동안 당초 목표의 62% 정도인 67만여 명에게만 식량을 지원했고 그나마 지원 규모도 당초 계획량의 42%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여전히 식량을 제공받고 있는 수혜자들도 식용유와 콩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세계식량계획은 덧붙였습니다. 한편 세계식량계획은 2015년 10월 말 종료될 예정이던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2016년 6월까지 연장했습니다. 세계식량계획이 7일 갱신한 자금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 기구가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대북 영양지원사업을 위해 목표한 금액은 1억 9,580만 달러입니다. 하지만 8일 현재 모금액은 목표액의 48% 수준인 9,470만 달러에 그쳤습니다. VOA 뉴스 김현진입니다.
북한은 요즘 영하 10도의 매서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평양의 대동강과 남포항이 꽁꽁 얼어붙었다고 하는데요. 혹한의 날씨 속에 살아가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최원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월 말 시베리아에서 몰려온 매서운 한파는 평양 대동강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이런 날씨는 한 해에 그래서 한두 번 정도 나타나는 것인데 올해에도 이 대한이라는 게 자기 계절을 잊지 않고 아마 찾아온 모양입니다.
한파로 평양의 관문인 남포항도 얼어붙었습니다. 미국 국립해양대기국이 최근 촬영한 인공위성 사진을 보면 남포항부터 신의주에 이르는 서안만 전역에 얼음이 얼었습니다. 영하 10도를 오가는 한파 속에서 북한 당국은 수소탄 완전 성공 축하 군중대회를 잇따라 열고 있습니다. 지난 8일 평양에서 10만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군중대회는 평안북도, 자강도, 강원도, 함경북도, 양강도 그리고 나선시 등에서 잇따라 이어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수소탄을 가진 백산대국의 공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고 자랑하고 싶습니다.
또 북한 당국은 오는 5월로 예정된 7차 노동당 대회를 앞두고 여기저기에서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양강도에서 진행 중인 백두산 3호발전소 공사장의 청년 돌격대원 목소리입니다.
부족 일기쁜 소식을 안고 넥단에 달려 발전소 건설을 하루빨리 끝낼 마음입니다.
이 밖에도 양강도 해산시와 삼지연을 연결하는 철길 공사와 황해도 물길 공사에서도 속도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탈북자 출신인 세계북한연구센터 안찬일 소장은 북한 당국이 당대회를 위해 청년들을 속도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기간을 7차 당대회가 열리기 전인 5월 전에 완공한다 이런 목표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이제 밀어붙이고 있는데 사실 그렇게 또 공사가 진행되면은 이게 그 영하에서 콘크리트는 사실 양생 굳어지질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김정은이 지시에 따라서 돌격대원들이 뭐 막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그 영하 20도가 넘는 강물 속에 몸을 담그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또 혹한 속에서 퇴비를 만드느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1, 2월이 퇴비 전투 기간인데 주민들이 퇴비를 만들어 바치기 위해 온갖 고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경남도 함흥에 살다가 지난 2003년 한국으로 망명한 탈북자 김영순 씨입니다.
한 세대당 한 톤이에요. 겨울 1년 내내 한 톤. 저 그러기 때문에 제가 동사무상 보고 이런 말도 했는데서 혼자 사는데 아 뭐 한 톤을 먹어야 한 톤을 싸지 않겠냐 그 말까지 했는데요. 뭐
전기와 식수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점도 주민들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이 방영한 드라마 우리의 이웃들의 한 대목입니다.
양식이가 고장난 모양이지요.
글쎄 어떻게 된 건지.
상아치도 집에 있니 하나밭에서 살면 뭐래. 톡 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나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혹한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간부 등 출신 성분이 좋은 특권층 자제들은 원산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즐기면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성무들과 함께 초급주례를 씽씽 내달릴 때면 마치 더 하늘을 나는 기분입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지시로 만들어진 평양 승마구락부에서 승마를 즐기거나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일부 평양 주민들은 창광거리나 새로 건설된 미래과학자거리에 있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사우나를 즐기기도 합니다. 안찬일 소장은 출신 성분에 따라 주민들의 겨울나기가 천양지차라고 말했습니다.
신흥 부자들, 노동당 그 간부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승용차를 가지고 마식령에 가서 뭐 스키도 좀 타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노동자, 농민들이나 뭐 탄광, 광산의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의 혹독한 그 겨울에는 생산활동도 사실 마비에 들어갑니다. 거의 전력공급이 안 되다 보니까.
한국기상청은 음력설인 8일부터 추위가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최근 미국 여러 도시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던 여성들의 아픔과 삶, 소망 등을 담은 영화 시사회가 열렸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제지신 북방에는 흑제지신 중앙에는 황제지신.
한국 전라도 진도 지방에서 만들어진 씻김 굿의 한 장면입니다. 한국 무속 신앙의 의식인 이 씻김 굿은 무형 문화재로 지정될 정도로 예술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죽은 자와 산자의 영혼을 연결해 평안을 빌어준다는 진도 씻김 굿에서 무속인은 작두나 신칼을 사용하지 않고 흰 무복을 입는 등 소박하고 정숙하기까지 합니다.
여보세요.
영화 귀향을 제작한 조정래 감독은 진도 씻김 굿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됐다 숨진 여성들의 한을 달래고 생존자들의 고통을 위로하는 도구로 영화에 등장시켰습니다. 귀향은 당시 일본군의 성노예로 희생당한 피해자들의 훈령이 남아 고향으로 가길 염원하는 생존자들과 감독의 뜻을 담아 영화 제목에 혼을 뜻하는 귀, 고향을 의미하는 향을 썼습니다. 영화는 곱디곱던 14살 시골 소녀가 어느 날 갑자기 일본 군의 성 노예로 끌려가면서 시작됩니다. 어린 소녀들이 화물열차에 타고 끌려간 곳은 중국 지린성. 영화는 일본군이 소녀들을 데리고 가는 과정과 이들이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는지 보여줍니다.
그거 가지고 걱정하니? 우린 벌써 다 죽은 게야.
소녀들은 쉴 새 없이 밀려오는 일본군의 성 노예인 동시에 일본 군들의 화풀이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로 우정을 쌓는 모습도 담고 있어 평범한 소녀들이 전쟁의 희생양이 됐음을 느끼게 합니다. 영화 속 장면들은 피해자 할머니들의 증언과 역사 자료 등을 토대로 재현됐습니다. 특히 당시 17세 나이로 3년간 위안부로 살았던 강일출 할머니의 그림을 재현한 장면은 피해자들의 처참한 인권 유린 현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 후세들이 우리처럼 안 당하게끔 하기 때문에
올해 88살인 강 할머니는 일본군이 병에 걸린 소녀들을 집단으로 구덩이에 넣고 태워 죽이는 장면을 기억해 태워지는 처녀들이란 제목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조정래 감독이 영화 귀향을 제작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영화는 피해자들의 피 맺힌 한을 현 세대가 풀어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영화의 각본과 연출, 제작을 맡은 조정래 감독은 지난달 29일 워싱턴 시사회에서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통을 공감하고 있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정말 뭐라 표현해야 될지 모를 만큼의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하나입니다. 하나고 왜냐하면 저는 2002년도에 할머니들하고 나눔의 집에 봉사활동을 하고 이후로 계속 봉사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수많은 봉사들 중에 거의 말석에 있는 사람으로서 느끼는 감정은 할머니들하고 같습니다.
조 감독은 영화가 한 번 상영될 때마다 억울하게 죽어간 20만여 위안부 피해자들의 혼이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저도 어느 시절 내내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지만 저는 진심으로 이 영화 한 번 상영할 때마다 한 분의 소녀의 영역에서 돌아오시라고 믿습니다.
위안부 문제가 한국과 일본 사이의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떠오른 현실을 반영하듯 영화 귀향이 완성되기까지는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기업들의 지원과 후원은 전혀 없었고 감독 개인적으로는 일본의 극우 단체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 감독은 각본이 완성된 후 10여 년 만인 지난해 초 인터넷 기금 모금 사이트에 영화 제작 목적과 내용을 소개하자 40일 만에 20만 달러의 기금이 마련됐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지난해 4월 촬영을 시작해 두 달 만에 마쳤고 마무리 과정을 거친 이 영화는 오는 24일 한국에서 개봉됩니다. 7만 5천여 한국 시민과 해외 한인들의 후원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출연 배우와 미술 조명 등 제작진은 재능 기부 형식으로 돈을 받지 않고 참여했고 주인공 소녀 역을 맡은 여배우와 일본군 병사 역을 맡은 배우 5명은 일본 거주 한인들인 점도 눈길을 끕니다. 조 감독은 이들이 어려움을 무릅쓰고 영화에 참여했다며 고마움을 나타냈습니다.
그다음에 너무나 당당하게 이 역을 맡겠다라고 해서 정말 너무 고마운 친구입니다. 부모님과의 상의 끝에 꼭 이 영화를 하고 싶다는 결심하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래서 모녀가 같이 출연을 했습니다.
나 혼자만 돌아왔대. 억수로 미안하다.
조 감독은 이 영화가 위안부 관련 문화 자료가 될 것이라며 올 봄 일본에서도 상영된다고 말했습니다.
언니야, 이제 고마 우리 집에 가자. 집에 가자.
한국과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사죄와 반성, 일본 측의 책임 인정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위안부 해결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내 피해자들은 이 합의를 거부하고 있는데요. 시사회를 주관한 워싱턴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이정실 회장은 미국 내 일본인들의 동향을 설명했습니다.
제국의 미안마 책 쓰신 한국인이 계세요. 이분 책 속에서는 할머니들이 돈을 받고 이랬던 참여였고 많은 부분에서 즐겼다. 와인하우스에 올리는 거에 또 역시 이들은 아주 후하게 대우받았던 참여였고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미국한테도 서브했다라는 것을 미국 교과서에 넣어달라는 청원운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4,000 그 정도 지금 거의 일본 사람들이죠. 그렇게 지금 사인을 했어요.
한국의 세종대 박유화 교수가 쓴 제국의 위안부는 위안부 문제의 책임을 일본 정부와 한국 정부에 동시에 묻고 있습니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오는 3월 전 세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이 워싱턴에서 대규모 행사를 갖기로 했다며 한인들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오늘 북한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다가 밤에 구름이 많아지겠고 북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9도에서 영하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7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구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영하 4도, 낮 최고 영상 7도, 남포 최저 영하 3도에서 최고 영상 6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영하 3도, 낮 최고 영상 4도, 강계 최저 영하 12도, 최고 영상 1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구름이 다소 끼겠습니다. 해주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4도, 개성 최저 영하 4도, 최고 영상 7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겠습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6도, 해산 최저 영하 16도, 최고 영하 3도, 원산은 최저 영하 2도, 최고 영상 6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이 많은 날씨 예상되는데요. 청진 최저기온은 영하 6도, 최고 영상 2도, 선봉 최저 영하 7도, 최고 영하 2도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이 조금 낄 것으로 보입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도 구름이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날씨 살펴봅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점차 흐려져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밤에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2월 12일 수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을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이어서 VOA 세계 뉴스가 방송됩니다.
비오에이 마감 뉴스입니다. 9일 대통령 선거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가 미국 안에서 처음으로 치러지는 뉴햄프셔 주에서 많은 유권자가 각종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뉴햄프셔 맨체스터 지역에서는 이날 눈이 왔지만 아직 찍을 후보를 정하지 못한 사람들이 집을 나섰습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햄프셔 주 유권자 가운데 절반가량이 선거일 며칠 전까지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화당 대선 경선에 나온 크리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는 지난 8일 뉴햄프셔 허드슨에서 열린 지역 모임에 참석해 사회 안정 보장 문제를 두고 유권자들과 질의응답을 벌였습니다. 같은 공화당 경선 후보인 존 케이식 오하이오 주지사도 이날 뉴햄프셔 주 맨체스터에서 유권자들과 대화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9일 아침 독일 남동부 바바리아주에서 승객들을 태운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해 적어도 9명이 목숨을 잃고 약 100명이 다쳤습니다. 현지 시각으로 9일 오전 독일 뮌헨에서 남동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온천지역 바드 아이블링 근처에서 열차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독일 교통부는 사고 열차가 모두 시속 100km로 달리다가 부딪혔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급파된 구조대는 사상자들을 열차 잔해에서 꺼내는 작업을 벌였습니다. 부상자 가운데 50명은 심하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사고로 두 기차의 기관사와 차장이 모두 숨졌다고 현지 경찰이 전했습니다. 관련 당국자들은 사고 구간이 곡선 구간이라 기관사들이 부딪히기 전에 상대방 기차를 보지 못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4조 달러가 넘는 2017 회계연도 정부 예산안을 9일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년에 순위파 무장세력 ISIR 소탕작전에 필요한 전투 예산으로 75억 달러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청정교통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원유 수출 입 거래 시 배럴당 10달러의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은 이밖에 암치료를 위한 연구사업과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재정지원 등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390억 달러까지 떨어졌던 연간 예산 적자 규모가 다시 5천억 달러를 넘을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마감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지난 2013년 8월 1일에 처음으로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에게 충성하는 병력이 터키 국경에서 25km 떨어진 전략 요충지 알레포까지 진격했습니다. 현재 정부군은 알레포를 포위하고 반군들을 섬멸할 것이라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현지 활동가들과 반군 지휘관들은 러시아의 지원을 받는 정부군이 계속 압박해 반군 진영이 혼란스러워졌다고 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터키 정부는 러시아 전투기들의 공습과 전투로 인한 피난민이 60만 명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터키는 이들 시리아인들은 시리아 영토 안에 머물러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한편 유엔은 시리아 정부군이 전략적 요충지 알레포를 완전히 포위할 경우 최대 30만 명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중단될 수 있다고 9일 경고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9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잇따라 전화통화를 갖고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오바마 대통령과 박 대통령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의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적이고 불안정한 행동이라는 데 견해를 같이 했습니다. 두 정상은 아울러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경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등 강력하고 단결된 국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아베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 같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미국의 국방예산 규모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연구기관인 국제전략연구소는 최근 공개한 군사력균형 2016 보고서에서 미국의 국방예산이 약 6천억 달러 규모로 다음 순위에 오른 14개 나라의 국방예산을 합친 액수보다 많다고 밝혔습니다. 국방예산 부분에서 2위는 중국으로 중국의 지난 회계연도 국방예산은 약 1460억 달러 규모였습니다. 세계 전체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3위를 차지했고 러시아, 영국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국방비는 아시아 전체 국방비의 약 41%를 차지했습니다. 이 분야에서 2위는 인도, 3위는 일본, 그리고 한국이 뒤를 이었습니다. 마감 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 kHz로 보내드립니다. 단파로는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 7,460 kHz, 11,990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90 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11,935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도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